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전화통화가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두 정상이 서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면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저녁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문제 등 양국 간 폭넓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두 정상 간 백악관 회담과 오찬, 플로리다주에서의 골프 회동 등이 계획돼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00%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상에게 알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중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5개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로써 미국에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 중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와 만나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 원하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틸러슨 장관 외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으며 백악관 안보 분야 관리들과의 면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유럽의 여러 기구들을 자주 비난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베를린 테러 사태 이후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들의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된 티니지인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베를린 테러로 인해 신속히 추방되지 않고 남아있는 망명 신청자들의 잠재적 위험 문제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16개 주 정부와 망명 거부자 추방 조치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새로운 여러 조치들을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조치는 독일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2만 5,300여 명이 추방됐지만 추방 명령을 받고도 남아있는 외국인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 오늘 이슬람 혁명 38주년을 맞아 수도 테헤란 등 전국 각지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테헤란에서는 수십만 명이 전통적인 구호를 외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그림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79년 2월 11일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혁명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던 당시 레자 팔라비 국왕을 축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번 집회는 백악관 새 통치자의 거짓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란 국민들은 이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 실시한 표결에서 프라이스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의결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프라이스 장관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을 강력히 반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편 개성공단의 많은 기업인들은 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입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임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고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1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급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1년 전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후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1년 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할 당시 북한에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초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대규모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그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다른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을 제재한 게 1년이고 그 강도로 볼 때는 이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공단 입주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단이 재개되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한 82개 업체 가운데 67%가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주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그리고 숙련 노동자 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꼽은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26%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고 재입주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입니다.
베트남 이런 데 나가 있는 업체들이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서 겪어보니까 개성보다 더 안 좋다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안전대책이 수립되면 93%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2월 10일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의 양과 액수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9일 석탄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석탄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 수입 규모와 액수를 1월 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시한을 열흘 넘긴 9일 오후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는 전날인 8일 BOA에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석탄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는 노 코멘트 입장을 전해왔지만 같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1월 27일자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브리핑에서 대북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의지와 함께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과 달리 중국 정부는 2321호 이행 의지를 처음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석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매월 말 1718위원회에 전달에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와 액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오히려 북한 석탄 수입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또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국은 허용치 100만 톤을 두 배나 초과한 양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I'm always concerned that China appears to or makes a show of following resolutions until people
중국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까진 제재를 잘 지키는 척하다가 이후 다시 위반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난 수년간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회원국 스스로가 알아서 지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행보고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결의 채택 이후 90일 안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 나라가 90일을 넘겨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2개로 전체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 다수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핵 개발에 도움을 주고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며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점에 둘 것이라는 새 행정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을 겨냥하는 권한은 상황적으로 필요할 때 압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동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5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본다는 미 정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북한 정부에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지적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이 문제를 심각한 인권 유린과도 결부시켰습니다.
concerned by the DPRK systematic and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r in prison camps through mass mobilizations and through government contracted labor in foreign countries.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 국무장관 아래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수익을 차단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은 이들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구호기관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역 은행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데다 현지 기업들도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원품 조달 회사들은 홍콩이나 상하이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20년 넘게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구호기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지원품 조달 회사들이 기존의 북중 국경은행 계좌에서 홍콩이나 상하이은행 계좌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거래를 하려면 홍콩이나 상하이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회사로부터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보낼 지붕자재를 구입했을 당시 이 회사가 기존의 북중 국경은행 계좌가 아닌 홍콩이나 상하이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은행들이 북한과 관계된 거래를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대북 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밀가루나 밀양 영양소 등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도 점점 더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지원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는 유엔기구들의 대북지원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리사 도우튼 대표는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time-consuming factor is the process of acquiring special export permits and licenses.
지원 물품을 보내는 나라에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지원품 수송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도우든 대표는 밝혔습니다.
The very few suppliers willing to participate.
많은 회사가 물품이 북한으로 가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출 허가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북 지원 비용이 점점 비싸져 결과적으로 지원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도우튼 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와 미한 외교장관의 통화 등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총론을 논의했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한일 3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보다 진전된 대북 접근 방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최신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의 한국 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늘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코디 차일즈 대변인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제기된 최신 주말특급 구축함의 한국 배치소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to discuss specifics of what Admiral Harris talks about in his private.
해리 해리스 사령관과 한국 국회의원 3명이 지난달 하와이의 사령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찰즈 대변인은 하지만 해리스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상시적으로 한국군 지휘관들과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매체들은 한국 국회 국방위원들이 지난달 해리스 사령관을 만나 미 전략자산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해리스 사령관이 최신 전략 구축함인 주말트의 한국 배치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의원들에게 제주도나 경상남도 진해에 주말트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진지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서도 제안이 오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요새를 방불케 하는 주말특급 구축함은 건조비만 40억 달러, 배수량 15,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강, 최대 규모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찰즈 대변인은 해리스 사령관이 지난 10월 주말특급 구축함 진수식 때 이 혁명적인 무기체계가 북한의 위협 등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Zumwalt class destroyers will play a heavy role in giving us the clear edge against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찰즈 대변인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현재 모항인 미 서부 샌디에고에서 전투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군 장기 계획 운용 책임자들이 효율과 능률을 평가해 궁극적으로 해군 본부가 배치 장소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즈 대변인은 특히 무기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요구와 분석, 필요, 동맹, 동반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평양 사령부는 항상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주말특급 구축함 3척이 아태 지역에 배치된다고 밝혔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태평양 사령부가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신, 최첨단, 최강의 무기들을 계속 배치 중이라며 첫 번째로 주말특급 구축함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주말특급 구축함의 배치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한국에 배치되면 대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병참 관계와 중국의 반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특급 구축함은 150여 킬로미터밖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155mm 함포와 SM-1, 2, 6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갖췄습니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레이저로 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미래형 레일건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1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지원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의약품과 구호용품 8톤을 북한에 보냈다며 4월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호흡기 약과 당뇨병 약, 비타민제, 옷 등 미화 150만 달러 상당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통상 1년에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의료용품이나 물품 등을 보내기 전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지난해 의료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의 새 대북 제재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도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메리케어스의 설명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982년 설립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오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 권력 내부에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홍 실각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했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김원홍이 갑자기 해임된 배경을 둘러싸고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상이 당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을 내사하는 것이 발각돼 최고위층의 분노를 샀다는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NK 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입니다.
김정은이 지시를 받지 않고 아주 그 내사와 간부에 대한 조사를 너무 강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김정은의 가계분, 즉 패밀리를 갖다가 함부로 조사하느냐.
주목할 점은 김원홍의 이번 실각이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봐왔던 간부 처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과오를 저지른 간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벌해왔습니다. 하나는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으로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영건 내각 부총리 제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혁명화로 문제가 된 간부를 일정 기간 지방에 보내 근신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2015년 지방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김원홍 부의상의 경우 즉각 처형이 아닌 해임 강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김원홍이 혁명화 전 단계에 있으며 그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김원웅에 대한 그 국가 보위성에 대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혁명화를 간다거나 뭐 숙청되거나 완전히 그 총사령에 처해지거나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위세가 한층 커졌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최고 감찰 검열기관인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이어 조직지도부는 국가보위성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떠받드는 양대 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위부의 수장인 김원웅이 간부들과 함께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해임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양의 세력 균형이 깨졌으며 조직 지도부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김원홍이 그 자리를 사라지면은 그야말로 대부분 노동당 조직 지도의 권한이 더 강화되면서 당적 지배, 선당 정치가 완전히 자리 잡고 어떤 세력 균형이 노동당에만 집중되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유일 독재가 더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김원홍은 인민군 총정치국 지도원으로 간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국가보위상이 된 이후 장성택 축출에 앞장서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 됐습니다. 당시 장성태에게 사형을 선고한 기관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였다는 것을 보면 김원웅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원웅의 위상은 2014년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김원웅은 평양보위대학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혁명의 순위와 헌연 일체를 이루는 거의 전사들이 있는 한 선군 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원웅의 미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재 김원웅은 보위상에서 해임돼 김정은 위원장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원웅을 주목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김원웅을 첫 번째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내 탈북 학생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탈북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교와 분리돼 정규 학교 교육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유탈북민협회가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학생들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침해로 북한을 탈북했지만 남한에서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유탈북민협회에서는 큰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수인지 유류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썼어?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4번. 절대값은 뭐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작은 교실에서 중학생 5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이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 학생들입니다. 큰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권유연 원장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단체고요. 그 안에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 초등학교 원래 저희가 3학년부터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1학년부터 받아달라고 부모님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야. 국어, 수학, 사회, 과학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또 원어민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요.
탈북 학생들은 남한에 입국해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북한에서 얻었던 학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학력 인정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 정규학교에 편입해 적정한 학년에 배치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남한 학생들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지만 북한과 너무 다른 교육과정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선생님과 함께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 과정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일반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이 친구 간의 또래 문제라든지 이게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업을 조금 성적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얘네들 성적이 높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얘네들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지난 2008년 처음 공부방 문을 열고 한 명의 탈북 학생으로 시작했던 큰샘 방과 후 교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이곳을 찾았던 탈북 학생은 초등학생에서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성경 탈북 학생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별 학원도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저 수학이랑 영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영어도 많이 늘었는데 수학이 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저에게 많이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 꿈이니까 꿈을 위해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4분의 17은 좀 하기 어렵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약분해서 걔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돼. 얘는 어떻게 될까? 약분하면 4점?
새로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강성경 학생은 이 방과후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하고 싶은 일도 꿈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큰샘 방과후 교실에서 탈북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돕고 있는 박선숙 선생님입니다.
점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이제 구하는 거야.
탈북한 그 아이들이 차세대 정말 통일 세대의 그 아이들이 정말 밑바탕이 되고 그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이제 애들 학부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직접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또 아이들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할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개인 교습으로 약간 부족한 애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좀 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그들이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이 오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애들을 또 봐주기도 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큰샘 방과후 교실 권유연 원장은 단지 이곳이 아이들의 공부만 봐주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방과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저도 이 아이들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0분 동안 얘네들 제가 인성교육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 만들 수 있고 또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최우선이고요. 얘네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대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하고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됐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요, 저녁에 그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를 나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이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취임했으니까요. 한 20일 만에 일인데요.
네.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일본, 한국, 호주, 또 캐나다, 멕시코 총리들과 또 여러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가지면서 분주한 행보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세계 정상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현재 본토 중국 정부는요, 타이완을 이 하나의 이탈한 섬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이 유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 정부도요,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을 존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왜 계속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회의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타이완 총통과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에 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리하고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1979년 미국과 타이완의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한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하고 전화통화를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외교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네.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타이완 총통으로서는 반갑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백악관이 두 정상의 전화 통화 후에 성명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서로 자국을 방문해달라는 그런 초청의 말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길 기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도요, 양국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8일 시진핑 주석에게 그 중국 명절인 정월 대보름의 즈음에서 축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시 주석이 축전을 보냈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서한에서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로운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시 주석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중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셈인데요.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게 두 나라 국익에 부합하며 세계를 향한 대국의 의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정치적 기조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완 측의 반응도 나온 게 있나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리실이 오늘 미국과 중국 정상의 전화 통화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과 타이완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매우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지 매체들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그 전화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타이완 정부 당국이 추후 발생할 파장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처음, 또 외국 정상으로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했으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재계 지도자들과의 면담 시작으로 해서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정오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요,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양지 마라라라고 출발을 하는데요. 아, 토요일에는 두 정상 간의 골프를 치면서 회담을 나누는 이른바 골프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두 사람이 두 번의 정상 회담을 하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초에 나온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이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이 포괄적 경제 협력 사업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아,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인 이 제안은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 4,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드는 파격적인 미일 경제 협력 방안이라고 일본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4,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생기는 겁니까?
네,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 미래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미국에 만드는 건데요.
네.
고속철도 부문은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철도 건설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에 이 $1,500를 투입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두 나라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민간 항공기 생산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요. 또 로봇과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관련 시설도 미국에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미국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정부가 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입게 될 피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은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일본이 자동차 수출 등에서 타격을 받기 전에 발빠르게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요, 자동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안보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센카쿠 열도가 미국과 일본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받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주석 통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보겠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시 살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7개의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특정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차별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되살려야 하는 이유를 행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금지한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미국이 테러 위협에 처할 거란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또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세울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법무부가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여러 선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됐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라는 글을 또 인터넷에 올렸고요. 백악관 기자들에게 법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워싱턴 주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이 워싱턴 주의 승리이자 미국 헌법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은 법의 나라며 또 이 법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송 당사자인 워싱턴 주뿐만 아니라요, 민주당 정치인들 또 여러 인권단체도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는데요. 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대법원에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또 11명으로 구성되는 항소법원 전체 재판부가 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또 1심 법원에서 소송의 본질인 위헌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용을 또 고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1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해주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0도,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영상 4도, 장진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가 영하 8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8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5도, 최고 영하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먼 바다에서는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3미터,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0.5 내지 3미터, 서해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전화통화가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두 정상이 서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면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저녁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문제 등 양국 간 폭넓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두 정상 간 백악관 회담과 오찬, 플로리다주에서의 골프 회동 등이 계획되어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0%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상에게 알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중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5개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로써 미국에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 중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만나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 원하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틸러슨 장관 외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으며 백악관 안보 분야 관리들과의 면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유럽의 여러 기구들을 자주 비난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베를린 테러 사태 이후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들의 추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됐던 튀니지인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베를린 테러로 인해 신속히 추방되지 않고 남아있는 망명 신청자들의 잠재적 위험 문제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16개 주 정부와 망명 거부자 추방 조치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새로운 여러 조치들을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조치는 독일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2만 5,300여 명이 추방됐지만 추방 명령을 받고도 남아있는 외국인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 오늘 이슬람 혁명 38주년을 맞아 수도 테헤란 등 전국 각지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테헤란에서는 수십만 명이 전통적인 구호를 외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그림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79년 2월 11일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혁명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던 당시 레자 팔라비 국왕을 축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번 집회는 백악관 새 통치자의 거짓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란 국민들은 이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 실시한 표결에서 프라이스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의결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프라이스 장관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을 강력히 반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이스 장관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